큐티인과 함께하는 새벽 큐티 설교 시간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3장 31절로 38절까지이고요. 큐티인 제목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본문 해설은 2021년도 담임 목사님의 큐티 노트를 참조했습니다. 어제 큐티 본문 30절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로 끝나는데요. 유다는 주님이 주신 생명의 떡을 먹지 않고 받자마자 밖으로 나갑니다. 어떤 말씀을 들어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지 못하고 사탄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돌이키지 않고 내 갈 길로 가면 깜깜한 밤, 파멸의 밤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서로 사랑하라 말씀의 첫 번째는 배신당하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영광입니다. 31절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서로를 의심하면서 예수님께 묻자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는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떡을 받은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님은 왜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라고 하셨을까요? 여기서 받았다는 과거형인데 이 말씀은 곧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나감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이미 이루어지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또 그로 말미암아 얻게 될 영광도 이미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32절에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는 말씀도 십자가 죽음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이것을 이루시면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영광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목사님께서는 내가 죽어지는 것이 내 욕심이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돌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영광은 부활과 승천인데 죽어도 살고 죽으면 천국에 오르는 것만큼 영광이 어디 있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33절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작은 자들아 하시고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일부 영어 성경에서는 이 작은 자를 나의 아들 또 나의 아이라고 표기하고 있는데 어린 자식을 두고 떠나가야 하는 부모의 안타까움이 그대로 묻어나 있는 호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 잠시는 예수님이 함께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큐티하고 전도하고 내 가족, 내 직장, 내 공동체를 섬기는 시간도 잠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잠시의 시간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저도 유다처럼 주님을 배신하고 내 욕심과 명예에 주님을 팔아먹은 죄인입니다. 저는 이북 개성이 고향이신 부모님의 불교와 유교에 혼합된 가정에서 일남사녀 중 막내로 태어나서 엄마의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언니들의 손에 자라났으며 저와 40살 차이였던 엄마는 늘 언니에게 물어보고 공부하라고 했지만 저는 언니들에게 물어보지 않고 혼자서 공부도 하고 문제를 해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은근 온순하지만 간섭받는 것을 싫어하는 성격으로 자라났습니다. 대학 선교회에 다녔던 언니의 인도로 대학 선교회 수련회에서 중학교 2학년 때 주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다니다가 교회 형제들을 마다하며 우리 집은 신앙의 자유가 있다면서 밀어붙이는 폐기의 남편의 말에 솔깃해 불신 결혼함으로 말씀을 거역하고 아합의 집길로 가며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남편은 저랑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동해에서 서까지 교회에 왔었고 저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메지 말라는 말씀은 들었기에 목사님과 영접 기도를 다시 하게 하고 침례를 받게 했지만 저희는 시부모님이 믿지 않으시기에 안타까워하시는 목사님의 축하를 받으면서 예식장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후 교회에 나가겠다는 남편은 승진시험을 핑계삼아 주일 성수를 하지 않다가 홍콩의 주재원으로 파견을 나가게 되어 예수님을 만났고 또 선교사님이 하는 교회에 나가면서 큐티 모임에 또 나갔었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남편은 함께 이제 중고등부를 섬기기도 했습니다. 중학교 교사였던 저를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부르신 기근 사건은 아들의 중학교 1학년 말부터 시작된 방황, 학교의 무단 결석을 반복하면서 일탈 행동이 시작되고 가출과 폭력 등 수많은 사건으로 숨이 쉬어지지 않는 한계 상황, 전적 무능의 상태에서 주님이 찾아오셨고 큐티 선교회를 통한 큐티 나눔을 읽고 2003년 우리들 교회 창립을 축하하러 왔다가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60일 남짓 결석 일수가 채워지는 날들로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담임 목사님의 큐티 말씀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되어 눈물의 병을 채워가며 정신 나간 사람처럼 살아가는 저를 살리셨고 내 자식을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상태로 주저앉은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문제아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다는 말씀과 모든 것이 내 삶의 결론이라는 말씀이 천둥소리처럼 들려서 삶이 해석되었고 제가 얼마나 주님을 배신하며 겉으로는 믿는 척하면서 세상과 간음하며 양다리를 걸치고 예배도 가론유다처럼 팔아버리는 사람이었는지 알게 해주셨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늘 휘문식당 수요 예배 시간에 말씀하시기를 누가 호텔에서 비싼 음식으로 초대하면 예배에 빠지시겠냐고 하시면서 그건 예배를 유다처럼 은 30냥에 팔아넘기는 것과 같다고 하신 말씀이 떠올랐는데 그 당시는 죽을 것 같아서 수요예배에 목숨 걸고 왔지만 코로나 이후 수요일 병원 예약이 잡혀서 부득이한 경우는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것으로 타협할 때도 있었습니다. 자식은 배반당하라고 키운다 하셨는데 엄마의 때에 저는 아들을 주 양육자가 되어 온전히 키우지 못하고 돈에 자식을 팔아 넘기고 내 배를 채우려고 즉 나의 만족과 명예욕을 위해 아들을 팔아 넘긴 문제 엄마였습니다. 시부모님과 적은 아파트에 살면서 집에 일찍 가기 싫으니 학교에 늦게 남아 일하면서 명예욕으로 평범이 아닌 비범을 꿈꾸다가 멸망당한 인생이 되어 날마다 아들 학교에 불려가서 자식을 어떻게 했기에 이 모양이 되었냐고 혀를 끌끌 차는 수모를 당하는 인생이 되어서야 전적 무능, 전적 부패를 깨달으며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아들은 공동체의 기도 덕분에 중고등학교를 가까스로 졸업하고 지방대학을 나와 지금은 자기 사업을 하는데 그토록 사랑의 빛, 기도의 빛을 지고도 담임 목사님과 공동체를 유다처럼 배반하고 떠나 세상 속으로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올해 설 명절에 세배를 받으면서 아기를 낳으면 엄마 아빠는 우리들 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받는 것이 소원이라고 하자 아들은 아직 아기를 낳지도 않았는데 그런 말씀하시는 것이 듣기 거북하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사실 그동안 남편이 애들하고 식사 기도를 할 때 은근히 반복하는 기도 중에 하나였고 저는 말하지 않고 있다가 처음 말한 것인데 그 말을 들으니 제가 지혜가 없었다고도 생각이 들었지만 큐티 책을 보내줘도 안 보니까 보내지 말라고 하는 아들은 돈이 우상이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 편안하게 살까 하는 생각이 전부입니다. 공동체의 기도를 받아 중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던 것은 까맣게 잊고 아들이 군대 갔을 때 큐티 책에 빼곡히 썼던 것을 보관했어야 하는데 하면서 군대에서 보낸 편지를 보여준 적이 있는데 내가 이런 때가 있었냐 오글거린다면서 아들은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로 당당하게 걸어가고 있으니 애통절통합니다. 우리 집에 악을 덮는 등불인 주님의 처소가 아들 부부에게 세워지길 기도하고 있었는데 딩크족인가 했던 아들에게 4년 6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아기를 주셨고 결혼 5주년을 지나 4월 초면 아이가 태어납니다. 결혼기념일인 3월 9일 본문에서도 주님이 영광을 받으셨고 또 받으시리라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는데 오늘 본문과도 겹치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더 죽어지라고. 그래서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하는 본문을 계속 주시니 태어날 딸이 주님의 빛을 비추는 인생이 되라고 인쳐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임신을 알게 된 본문도 날 큐티 본문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는 말씀이었습니다. 태어나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아들 부부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십자가 사랑을 확증하는 통로가 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금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내가 배반당한 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건은 무엇입니까? 둘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이미 레위기 19장 18절에서 하나님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규례를 주셨는데 왜 주님은 이것을 굳이 새 계명이라고 하셨을까요? 여기서 새 계명이란 더 완성된 계명을 의미합니다. 또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아무 허물도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이웃 사랑이든 부부간의 사랑이든 자식 사랑이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사랑은 육신의 사랑에 불과합니다.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하셨는데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다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도의 세 가지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지을 수도 만들 수도 없습니다. 게다가 십자가에 죽어지는 사랑은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남편과 20년째 우리들 교회 등록 교인인데요. 중국에 나간 지 3년 기간을 빼면 17년째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목사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변화받지 못한 되었다함이 없는 부부입니다. 우상 숭배했던 저희 양가 가정에 여호와의 등불이 비추어져서 100% 주님의 은혜로 시부모님 두 분, 친정 부모님 두 분 모두 예수 믿는 조상이 되셨고 되셨지만 저희가 아직 아직도 가족 신화를 내려놓지 못한 문제 부모이기에 아직 아들 부부가 주님을 멀찍이 떠나 예배도 안 드리고 공동체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할 때 학교를 은퇴하면서 좀 충전하면 주의 일을 헌신할 것 같았는데 오히려 아프고 연약한 모습을 보이며 지체들을 근심케 했습니다. 4년간 힘들었는데 특히 작년 한 해는 저에게 암흑기였습니다. 곤욕스러운 무더위 여름날은 욥처럼 차라리 죽고 싶은 14일간 불면으로 약을 먹어도 새하얗게 밤을 지새웠었고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문제는 여러 병원을 다녀봤기에 의사의 처방약을 계속 먹다가 내 생각대로 끊어보려는 방법을 시도했었고 사명이 아닌 비교의식에 쩔어 무기력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무더위에서도 포항 제주를 다니시면서 강에서 바다로 큐티인을 온몸으로 전하고 계실 때 저는 너무 죄송했습니다. 불면의 근원을 생각해 보면 불안. 바로 램프 증후군입니다. 그동안 공사 중인 아들, 딸을 키우면서 정작 저는 말씀 붙들고 산다 하면서 정신과 약을 안 먹었기에 이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들의 질풍노도의 시기에 저와 남편이 깊은 우울이었을 텐데 약 먹을 시간도 없고 목사님의 말씀으로 목장에서 눈물로 오픈하며 치료를 받아서 그런지 그 당시는 다 지나갔지만 명퇴 후 코로나와 함께 남편은 분노로 저는 불면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요즘 저는 S대 병원에서 앱을 통해서 디지털 인지행동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연구 대상이 되어서 호전되고 있는데요. 아직은 불안이 엄습할 때면 잠은 잘 못 잡니다만 잠에서 많이 자유해졌습니다. 잠을 못 자면 죽지는 않는데 면역력 저하로 여러 가지 질병이 오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큐티하는 것처럼 날마다 수면일기를 쓰고 정해진 시간에 취침을 하고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야 하는데 잠을 못 잤어도 일단 눈을 뜨면 침대에서 나와야 합니다. 오히려 수면 시간을 제한하면서 피곤해도 일어나야 불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잠을 잘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정말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잠을 자다가 깨는 것은 괜찮은데 아예 잠이 들지 않는 것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큐티는 주님과 말씀으로 약속하는 것을 하셨는데요. 수면 일기를 쓰는 앱을 쓰면서 큐티인도 이제 우리 큐티인 앱이 있잖아요. 그래서 큐티인 안에 이제 큐티를 기록하는 것도 참 좋은 습관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부부 사랑에 비추어 보겠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예수님처럼 죽어지지 않아서 돕는 애제르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죽어지지 않으니 지혜 없는 말을 하고 손이 많이 가는 돌봄이 필요한 효율성 제로인 아내입니다. 그동안 저에게 주님의 처소가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 막대기와 채찍이 필요했고 예전에는 아들의 일탈과 방황으로 제 마음을 격동시켰으나 요즘은 남편의 마음을 격동시킴으로 저를 치시니 마침내 그리스도의 등불이 때마다 전해주시는 목사님의 말씀으로 더럽고 추한 저의 내면의 구석구석을 비추게 되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경사진 부분이 있는 남편은 구속사로 해석해 주시는 말씀에 비본질적인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독 저에게는 자기 힘든 마음을 가감없이 분노로 쏟으며 가스라이팅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 가슴이 쪼그라지고 불면증도 심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저를 많이 사랑하는 것 같은데 가족 신화가 있다 보니 사랑의 언어를 집착의 언어로, 걱정의 언어를 화를 내는 말로 바꿔서 표현하게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결혼식이나 결혼을 지켜야 하는 11가지 이유 등 많은 책에서 늘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이죠.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풀어서 보석 상자에도 목사님의 핵심 어록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아내들에게 주신 언어는 복종의 언어입니다. 복종의 언어가 아니면 남편에게 아내의 사랑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비록 남편에게 아쉬운 면이 있고 연약한 면이 눈에 띌지라도 남편의 일과 능력과 가족에 대한 일에 조금이라도 비난이 섞인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어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내의 복종의 언어는 남편이 그리스도에게로 나가는 길을 열어줍니다. 왜냐하면 아내의 머리됨이 남편이고 남편의 머리됨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어록이 있어요. MZ세대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인 이 복종의 언어를 저는 60 중반이 되어서도 이 명언을 새록새록 곱씹으며 암송해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제가 남편을 화나게 하고 복종의 언어를 쓰지 않으면 남편이 그리스도에게 나가는 길을 막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 차이 나인 여자인 아내가 말 한 번 잘못하면 예배를 포함한 모든 것을 그리칠 때가 많았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훨씬 똑똑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집안일도 많이 도와줍니다. 그러나 제가 교만하여 영적으로 무시가 될 때가 있는데 역할에 순종하여 복종의 언어를 쓰면 저에게도 남편에게도 평강이 임합니다. 제가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회개하는 표현을 카톡에 넣으면 바로 언어가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저는 좋은 평판과 인정을 받고 싶어하고 남에게 보이는 것에 아주 민감한 저이기에 정말 딱 맞는 남편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목놓아 부르짖는 유대인이 남편인 줄 알았는데 요즘 남편을 늘 십자가에 못 박아 대고 있음을 절절히 깨달아서 회개가 되고 있습니다. 게하시 한 명을 양육하기 위해서 엘리사가 그토록 울었던 것처럼 하사엘을 보고 통곡했던 엘리사처럼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해서 양육하시는 주님처럼 담임 목사님께서 눈물 흘리게 하신 장본인이 저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다른 사람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안다고 하시니 진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죽어지는 삶을 자녀들에게, 친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말로 전도하는 것보다 나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가 사랑해야 할 원수는 누구입니까? 자식 사랑, 부부 사랑, 이웃 사랑 중에 가장 안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셋째,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고 하십니다. 36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지금은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골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니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하셨는데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하면서 심지어 자기 목숨을 버리겠다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주님은 오늘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십니다. 요한복음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자기 확신이 강한 베드로는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며칠 후 예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그럼에도 그 후 주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21장에 가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다짐을 세 번이나 받으시고 베드로에게 너는 내 양을 먹이라고 세 번씩 말씀으로 양육해 주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자기 확신에 가득 찬 베드로의 성향은 흡사 우리 남편 같습니다. 정치 얘기가 나오면 자기 확신으로 분을 내기도 하고 경제가 살아나야 한다며 소리 높여 주장합니다. 저녁마다 TV 앞에서 논쟁을 벌이기도 하는데 저는 늘 남편에게 말합니다.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인정하라고요. 하면 남편은 인정할 수 없다고 잘못되었다는 부분을 강력하게 저에게 말합니다. 저는 화를 내지 않고 말하는데 남편은 언성을 높이며 화를 내게 됩니다. 네가 나를 설득하려 한다. 저는 설득하려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말을 전달하는 거야 하며 서로 자기 확신에 찬 말을 하기도 합니다. 김용태 교수님의 가짜 감정이라는 책에 보면 화에 대해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울 때 이를 감추려고 화를 낸다. 화를 냄으로써 자신에게 맞추어져 있는 포커스를 상대방에게 돌리면 본인은 두려운 감정에서 시선을 뗄 수 있다. 화가 가진 기본 메시지, 너는 틀렸고 내가 맞다는 본인을 상대방보다 우위에 서게 한다. 이렇게 하면 내가 작고 못나 보이는 수치스러움을 피할 수 있다. 이렇게 화는 자신의 문제를 피해가면서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서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화가 표면 감정이고 불안과 두려움이 이면 감정이고 이면 감정 뒤에는 심층 감정인 수치심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남편의 그 화가 나는 마음을 공감해 주지 못하고 채율하지 못했습니다. 신방 관리도 못하고 늘 외롭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 마음이 허전했을 것 같습니다. 이기고 또 이겨야 하며 늘 강한 모습으로 살아와야 했기에 분이 가득 차 있을 수밖에 없고 어쩌면 그 분이 에너지가 되어 지금까지 강력한 추진력으로 살아온 남편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외모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현재 처한 자리도 다릅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 시간은 같고 매주 전해주시는 말씀도 한결같습니다. 그런데 같은 말씀을 들어도 각기 반응이 다릅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다르기도 하지만 마음밭에 따라 반응이 다릅니다. 욥처럼 고난 속에 마음이 녹고 한숨을 쉬며 죽을 것 같은 한계 상황에서 매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얼마나 사모하는지 모릅니다. 처절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성전에 나오는 분들에게는 기가 막힌 말씀이 예비되어 있는데 그분들은 이구동성으로 오늘 나를 위해서 딱 맞는 말씀을 주셨다. 이 말씀으로 살아났다 라고 말합니다. 초창기 저희 부부도 그랬습니다. 수요 저녁 예배에 지쳐서 오기 힘든 몸을 이끌고 오면 어김없이 저희를 위해서 목사님이 준비해 놓으신 진수성찬을 먹는 것처럼 3시간이 넘도록 씹어주시는 큐티 강의를 눈물로 들으며 그 말씀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쳤습니다. 11시가 훌쩍 넘어서 집에 도착을 해도 지체들은 말씀으로 살아나서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출근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의 첫사랑, 그 마음으로 돌이키고 싶습니다. 함께 드렸던 저녁 예배가 그립습니다. 저는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는 베드로가 너무 부럽습니다. 비록 곧 주님을 부인했더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눈 마주치시며 양육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주를 따를 수 없음을 인정하고 후에는 주님을 따라오리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니 위로가 됩니다. 주의 말씀에 최고의 제자는 배울 줄 아는, 배우고 싶어하는 제자, 들을 줄 아는 제자라고 하셨는데 내 생각과 고정관념을 비우고 주의 말씀을 잘 듣고 토달지 않고 절대 순종하는 저희 부부가 되길 원합니다. 이기적이고 방향감각이 없어서 제가 할 길로 가며 잘 넘어지는 양 같은 저희지만 지혜가 1도 없는 저희지만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끝까지 찾아오셔서 양육해 주신 것처럼 이 시대의 선지자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꼭 집어서 주신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하고 서운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고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 헛된 맹세는 무엇입니까? 나는 평상시 자기 확신의 참말을 얼마나 자주 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 적용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배반을 당하면서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잘 질 때 주님은 우리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지금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지만 후에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처럼 십자가 잘 지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는 유다처럼 주님을 수없이 배반하고 배신했고 베드로처럼 호언장담하다가도 주님을 부인한 죄인입니다. 아합 집길로 가는 문제 엄마 중에 괴수이고 남편에게 복종의 언어를 쓰길 싫어하며 온몸으로 질서에 절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2024년도 주님의 처소가 각 가정마다 직장마다 사회 처소마다 우리나라 모든 영역에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끝이 안 보이는 자녀들을 기다려야 하고 변하지 않는 남편과 아내를 기다려야 해서 눈물이 나고 마음이 애통합니다. 그럼에도 내 사랑하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십자가 지신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넓고 멋있어 보이는 아합의 길이 아니라 좁고 험악한 하나님의 길, 다윗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굽어살펴 주시옵소서. 교회 모든 양육 과정과 계획하는 모든 진행되는 부서마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힘들고 지쳐 낙망한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가정을 위해서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원님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 예배하고 전도하고 내 가족, 직장, 공동체를 섬기는 것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잠시 주어진 시간을 제자로서 순종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게 맡기신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게 하시고 부모를 떠나 가정을 이룰 때까지 자녀를 믿음 안에서 양육하는 수고를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옳고 그름으로 내 유익과 이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칼날 위에 물방울처럼 영혼 구원의 길로 놓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제자, 성령의 제자로 평범한 삶을 절대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 주어진 이 시간을 믿음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제자로서 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맡겨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부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남편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아내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를 믿음 안에 양육하는 역사가 계속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양육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 절대로 신결을 할 수 없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를 하나님 아버지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수하심으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신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칼날 위에 물방울처럼 분별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깨어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하려 거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신실한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평범한 삶을 살아내는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고 찬양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라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구속사의 복음을 우리가 들었지만 여전히 되었다 함 없이 들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기 부인이 되지 않는 못된 본성이 있습니다. 주님의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 아니고서는 부르신 그곳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회를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계속해서 구속사의 복음이 강해서 바다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방송문서 사역과 날마다 살아나는 우리들의 간증이 많은 영혼을 살리고 일으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 주간에 함께 모여 기도하는 팔복산 기도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곳곳마다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님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 이 말씀에 깨어 순종하지 못하는, 복종하지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못된 본성, 죄된 본성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눈을 마주치시며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구속사의 복음이 강해서 바다로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방송문서 사역과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사랑하는 우리들의 간증이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 기름을 부어주셔서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자의 삶의 평범한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따라 순종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 목사님, 영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역 위에 살아나고 살리는 역사가 계속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를 20년 동안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며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하여 주셨던 것처럼 계속되는 주의 성령의 역사, 300년의 역사가 계속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이번 총선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위정자가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고, 나라가 없으면 예배도 없는데 권위에 복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악한 영의 역사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나라의 창조질서를 깨뜨리는 악법들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고 생명보호법이 제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로보암의 길로 가지 않고 아합의 집길로 가지 않고 다윗의 길, 예수의 길을 따르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님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없으면 예배도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 아멘의 집길로 갈까, 여로보암의 길로 갈까 두렵습니다. 주님, 나의 신길 예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위정자를 붙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총선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꾼들이 뽑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말씀 안에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걸고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기에 영합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사람에게 반응하지 않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권세자를 주님께서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의 장중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보호법이 하나님 아버지 제정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악법들이 폐지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기도의 제목을 따라 기도하겠습니다.